자, 전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어느 쪽에 설까? 우리 인생이 선택의 문제예요. 잘 서야 됩니다. 잘못 서면 큰일 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어느 쪽에 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를 찬양합니다. 계속 지혜를 존귀하게 여기고 지혜가 좋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밝은 빛과 같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 우매함은 어둠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는 깜깜한 흑암과 같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이면서 인생을 파랑방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 밝은 대낮에 어디로 갈지를 다 알잖아요.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지혜를 높이 찬양하고 그리고 우매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와 같은 지혜의 좋은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좋은 지혜가 조그마한 어리석음 때문에, 조그마한 우매함 때문에 그 가치가 다 파멸되어져 버린다.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참으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우매함을 조금만 용납하면 그 우매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파멸시켜버린다라는 그 개념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에요.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게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 유대인들은 향기름을 아주 좋아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름, 귀 사용되어지는 그 기름에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날아서 그냥 빠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파리 때문에 그 고귀한 기름 전체가 먹지 못하게 되고 냄새가 나서 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 지혜의 놀라운 그 존귀함이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다 망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집에서 요리를 별로 안 합니다. 지금은 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제 개념이, 생각이 그리 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집에서 요리를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언젠가 단백질을 좀 먹고 싶어서, 저희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단백질을 좀 먹고 싶어서 계란 후라이를 계획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계란 후라이 5개를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이 계란을 후라이팬에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깨뜨리니까 잘 깨졌어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네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계란을 가지고 탁 깨뜨리네. 쏟아지더라고요. 쏟아지면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뭔가 좀 정말 기분 나쁜 냄새가 나요. 자, 네 개의 계란이 성했지만 마지막 하나 때문에 그 다섯 개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음식점 같으면 그냥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할 때, 내 가족이 먹을 때 도저히 그것은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 버리고 계란 후라이를 안 하고 말았는데,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어리석음이 조금 들어오면, 죄악이 조금 들어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로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모든 그 가치가 한꺼번에 다 망가져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그 성경에 보면 마음이 부족하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서 도성으로 가는 길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각주에 보면은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부족하다. 근데 그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잠언서에서 따져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매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술 한 잔이야 어때? 담배 한 개 피야 어때? 아, 뭐 이거 좀 속인다고 뭐 어때? 그러한 작은 것들을 용납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체를 썩게 만들고 오염시켜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작은 우매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말라. 작은 우매와 놀지 말라. 작은 죄악과 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우리 주님 칭찬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작은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럼 예수를 믿어.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믿어봐. 그러면 당신 지금 이 순간 구원받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과거에 어떤 죄악에 빠져있든지 간에 사탄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사탄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야, 너 이렇게 이렇게 네 인생이 더럽게 살아왔잖아. 이렇게 저렇게 죄를 짓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넌 지옥 가는 사람이야.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 믿음과 스스로 믿음을 막 인식시키면서 자기 자신과 싸움해야 돼요. 사탄이 막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지옥으로 뺏어가려고, 너는 인생을 정말 더럽게 살아왔어, 너는 인생이 아름답지 못해,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막 그런 마음을 줄 때, 아니야 아니야,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랬어. 오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비록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예수의 볼에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붙들어주십시오. 이 믿음을 꼭 지녀야 돼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인생이 어떠한 삶이었든지 간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은 것, 죄를 내 마음에 용납하고 나의 삶에 죄를 짓고 그 작은 죄에 빠져있다가 점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 무섭다. 그러면 벌써 사탄이 그 영혼을 뺏어가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단순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작은 우매라도, 다시 말해서 작은 죄악이라도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에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매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래서 시편에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매한 자는 왼쪽에 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쪽이에요. 생명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는 쪽이 오른쪽이에요. 반면에 왼쪽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탄의 쪽에 서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다 지옥에 보낸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섭니다.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 쪽에 서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이방신을 섬기니까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저 요단강 건너에 이방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오른쪽에 서겠노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술 먹지 않습니다. 스스로 담배 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야동을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저 반주자 자매처럼 이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와서 저한테 전화로 오니까 아이고 제가 뭐 받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 있는 동안 그 봉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또 저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산타모니카까지 즐겁게 갔다가 왔어요. 그게 참 그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 하 여기 갔다 오면 뭐 시간 어떻고 뭐 기름값은 따지는 거는 그 왼쪽에 서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작은 음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죄악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음으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적은 음해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래 참는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우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우매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우매해요. 죄인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밥 먹듯이 죄를 먹고 마셔요. 우매한 자는 자기가 어리석어서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막 즉흥적으로 말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요. 환경에 부딪히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침착하지도 않고 막 흥분하면서 말을 말해요. 그러한 가운데, 말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말 속에 네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다 설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대낮에 전등불, 이 등불을 들고 걸어다녔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늙은 노인이 미쳤나? 이 대낮에 왜 등불을 달고 다녀? 그런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아니 도대체 내 자신을 알라니? 내 자신 뭘 알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 자신을 알라는 것은 무지의 자각.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 네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라. 너는 지금 무지무지하게 무식하고 어리석은데 넌 그것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내 인생은 발전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말한다면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러다가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책을 읽게 되잖아요.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매한 자들은 그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막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다 나오고, 그런데 그 인생의 스토리가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그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침착함을 주십니다. 인내를 주십니다. 오래 참게 하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적대적소의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서 상대에게 그 기쁨을 주고 나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함부로 그 어리석은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최대의 실수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최고로 멍청해. 아,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그래요. 우리 동기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데 정말 핵심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할 말만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참으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항상 지혜롭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그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분노를 진정시킬 줄 압니다. 이 왕의 분노, 뭐 오늘날 컨셉하고 잘 맞지 않지만 당시 왕정시대로 생각한다면 왕은 최고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 왕은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왕이 한번 분노했다 하면은 누구도 그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한번 여러분에게 막 화를 내가지고 이놈을 죽여야지 하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그러한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한 왕의 분노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그 왕의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공권력, 또는 어떤 힘, 하여튼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잘 말을 해가지고 상황에 맞게 때와 환경을 잘 찾아가지고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는 건데 이걸 제가 잘 주의를 했습니다. 주의를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매일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어리띠 의의 흉배 평강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제 삶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하나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 따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요. 그래야 그러한 사랑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데는 여러분의 힘이 크더라고요. 여러분이 함께 목사님 우리 네 사람만 가도 뭐 계속 가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 긍정적이 돼요. 그런데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교인이 안 와요? 이러다 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하려도 긍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아, 이러다가 그래서 함께 해야 돼요. 어쨌든 사모예요. 하나님 제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호와 샬롬의 그 화평이라는 것은 첫째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육신이 강건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저는 생각하면서 매일 이것을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부분만 기도하면 벌써 10분 지나가요. 전신갑주를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벌써 10분이 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내 안에는 모든 인간주의, 인본주의, 혈기를 다 씻어주시고 다 정결케 해주십시오. 회개의 기도하면 벌써 10분이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축복이 담겨 있거든요. 엘로힘 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고와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엘로힘 부르면서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현재 이 가정의 어려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을 때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품성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압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즐겁게 할 줄 압니다. 긍정적으로 말할 줄 압니다. 그리고 친절할 줄 압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충성할 줄 알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요. 그래가지고 왕이 막 죽이려고 했는데 아 성령 받은 그 밑에 신하놈이가 이렇게 잘하니까 마음이 누그러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고 그것을 이 삶에서 거두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결코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우매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을 또 읽어봅시다. 8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판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걸어가다가 함정에 푹 빠지도록 웅덩이를 파는 것. 담을 헌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 집에 담을 허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그 간교한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서울시 시의원 그 김영식 씨 아주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송모 씨 재산을 3천억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약 6억 원을 뇌물로 받았나 봐요. 그 사람 그 건물이 있는 곳을 상업지구로 변경시켜달라고. 그런데 자기가 시의원으로서 열심히 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송모 씨가 협박을 하면서 다시 돈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의 그 수치가 다 드러날까봐 자기 친구 팽모 씨하고 계획을 짰어요. 1년 동안 팽모 씨를 설득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들리키지 않게 그렇게 해서 송모 씨를 죽여라. 다 도끼도 사주고 물건도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김영식 씨 계획대로 그것이 성공했어요. 송모 씨가 죽었어요. 그리고 팽모 씨는 그 사람들이 원래 계획한 대로 함정을 판 대로 딱딱 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팽모 씨가 잡혀버렸어요. 잡히고 범행이 들통이 났어요. 증거가 다 드러났어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김영숙 씨가 시켰다는 게 싹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의 시킨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던 그 시의원은 그 5억 원, 6억 원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파멸에 처하게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죠.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되죠. 그리고 그의 시의원과 그의 모든 명성이 다 폐허가 되고 말았죠. 이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해침을 당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따귀를 탁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왼뺨을 탁 맞으면 기분이 정말 나쁘겠죠. 그렇지만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갖다 주어라. 내 원수의 송아지가 궁덩이에 빠졌거든 그것을 건져 주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과는 그리스도인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함정을 파지 않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픔을 당해도 제가 고난을 당해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도 뭐 이유 없이 막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저녁밥 먹고 나서 8시에 장교들 몰래 집합 그 사인 하나만 나왔다 하면 이제 우리는 밥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엄청 얻어맞으면 속이 후련하죠. 이제 끝났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고참이 됐지 않습니까? 병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야 됩니까? 저는 마음속에 깊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절대 한 놈도 때리지 않겠다. 난 집합이라는 걸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 전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다가 거기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담을 헐다가 그 흙 속에 들어있는 독사에게 물려서 자기가 죽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간다.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참 오묘하고 넓고 그리고 무서운 거예요.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이 땅을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우매한 자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도 똑같이 재난이 임하고 누구도 그 어떤 재난이 자기에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임할지 모르고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른다. 전문가에게도 그 재난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verse 9 to 11. 자,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 대로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기에 돌을 떠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 자기에게 넘어져가지고 자기가 치여서 죽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디샵을 하는 사람이 그 트랜스미션을 이렇게 가꾸고 그가 아주 전문가였는데 어느 날 혼자 코리아타운에서 저녁에 혼자 하다가 그 차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렇게 전문가가 자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무를 쪼개다가 어느 날 그 쪼개진 나무 조각이 공중으로 뛰어가지고 자기의 이마를 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나무를 쪼개다 보니까 도끼가 너무 무뎌가지고 잘 안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막 도끼를 막 가려가지고 한번 쪼개니까 이게 잘 잘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성공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 나무 패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워가지고 나무를 많이 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9절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해당돼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지혜가 있어가지고 도끼를 잘 가려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날마다 나무를 팝니다. 더 많이 팹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무가 퍽 머릿속에 부딪혀가지고 죽게 된다. 지혜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처럼 우매한 자도 죽게 되고 지혜로운 자도 죽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기에 주술을 베푸는 주술사는 대단한 전문가입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뱀을 가지고 이렇게 주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정말 스킬이 뛰어난 사람, 많은 훈련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주술을 하는데 이 주술가조차도 뱀에게 물렸으면 그 사람은 이미 소용이 없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은 지혜자에게도 임하고 또 그 전문가에게도 임하고 우매한 자에게도 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 반주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한상희 자매님이 지금 피아니스트란 말이에요. 피아노를 너무 잘 쳐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 산타모니카에서 여기까지 약 40마일이나 되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운전하고 급한 마음에 가다가 프리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그래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죽잖아요.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다면 올 일도 없고 바로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원두희 권사님의 아드님 정말 운전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저기 보스턴에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트럭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정말 트럭을 운전하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트럭을 운전하다가 정말 휘오리가 막 부른 지역에 가다가 그게 쓸려가지고 넘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운전사였기 때문에 너무 운전을 잘했기 때문에 죽게 된다. 이처럼 지혜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반면에 우매한 자는 또 도끼날을 가려야 되는데 도끼날을 안 갈다 보니까 너무 막 힘을 내가지고 막 패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도끼날이 머리를 쳐가지고 자기가 죽게 될 수가 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우리의 인생에는 똑같이 재난이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재난이 언제 임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한번 성경 한번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립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재난이 임하고 재난이 임할 때 아무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재난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으니까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 쪽에 서는 기쁨,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 그러한 사람은 자기 앞에 어떤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반주자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반주자 입장에서 너무 아깝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왜 권목사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딸을 풀이해서 죽게 만들어? 그거에 대비해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제 저녁 2시까지 여기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지켜주셨소서. 내가 반주자를 잘 데려오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또 우리 테마클레 존케이 리 집사님이 잘 오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원두유관사,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무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또 운전할 때 지켜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직면에 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비즈니스의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거 받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오케이, 땡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에 우리 아버지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또 축복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잘되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막 재난이 임해가지고 여러분을 멸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인생이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가 다시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품성으로 사랑과 이락과 평강으로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심령을 넣어주셔서 인생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아버지 자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모든 일에 우리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